갈라디아서 4번 메시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함.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영적이고 비밀한 분입니다.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이 살아있는 인격을 볼 수 없습니다. 이분은 살아있고 참되고 움직이고 활동적인 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의 부족 때문에 이 인격의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문제는 계시의 부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주의 깊게 공부하지만 거의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의 회복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중심을 차지합니다. 온 성경을 망라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체험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많은 것을 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7년 반 동안 나는 형제 외에 몇몇 교사들 아래 있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중요한 요점들을 필기했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니엘 2장 안에 있는 거대한 형상의 생생한 그림을 보았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쉽게 되살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형제회에서의 몇 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막는 베일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는 것에 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특별한 유대인들의 경우와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경우 둘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가려진 이해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수건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 정통파의 유대인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다면 그들이 두껍고 강한 베일에 덮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회교도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 층의 베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베일들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미신과 관계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리는 마리아에게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경험이 이 거룩한 어머니에게 한 간구가 연락되고 응답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떠한 베일입니까? 제7일 안식일 교도들은 제7일 안식의 의식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해보면 이 의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꺼운 베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접촉할 때 당신은 사실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으로 가려져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베일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이고 비밀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기관이 사람의 영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술책으로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의 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멀고 어두워지고 딱딱해진 타락한 생각을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유대 종교인들이 그들의 생각에서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굳어진 것은 또한 눈멀고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많은 베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눈멀고 딱딱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베일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좌절시킬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들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사이비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덮고 있는 베일들은 그들을 매우 개팍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만 건드려져도 감정이 상합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괴상한 사탄이 그들의 생각 안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가려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안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참된 신자들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베일들에 관한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어떤 것이 교묘한 자에 의해 베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성경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베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까지도 사탄의 손에서 베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높은 영적 은사까지도 우리의 이해를 가리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어떤 것이든 베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먼 불신자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일반적인 경우를 제시합니다. 4절에서 그는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신도 사탄입니다. 눈멀고 가려진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신은 사탄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사탄을 경배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야만적이건 최고의 문명인이건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어 있습니다. 길거리나 시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드뭅니까?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교파 건물에 가는 다수의 사람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는 거의 없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막는 베일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의 이상을 본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합니다.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을 필요성.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적이건 육적이건 모든 관념은 베일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을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를 알려는 축으로 소비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계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비추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빛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성경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수백 가지 언어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위에 운행하고 있는 마녀를 포함한 성령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빛을 비추고 영이 운행하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관념들을 붙잡고 있고 그 관념들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당신은 그들 모두가 그들의 관념이 강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사이에서도 사실입니다. 한면으로 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람과 향상을 인해 주님을 경배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많은 베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베일들은 우리를 눈멀게 하는 관념들입니다.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주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일들, 즉 우리의 관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여 모든 베일들을 내려놓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관념에 붙잡혀 있다면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에 베일이 가려진 고대 유대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관념을 내려놓는다면 베일이 없어진 얼굴로 읽게 될 것이고 빛이 주관적으로 당신 안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19살이 될 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 들었고 기독교 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될 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19살이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셨고 나는 주 예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와 직접 개인적인 접촉을 갖기 시작했고 산인격이신 그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접촉했고 그는 나를 접촉하셨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는 살아있는 왕래, 살아있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산 접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킴.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을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살려면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 지적했듯이 계시는 오직 우리의 관념들을 내려놓을 때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이 시대의 신을 폐하시기를 의뢰합니다. 나는 당신 외에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당신께 돌이키고 나의 모든 관념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 외에 누구도 경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간구한다면 빛이 비출 것이고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념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주께 돌이킨다면 베일이 사라지고 이 시대의 신이 당신의 존재 안에서 어떤 근거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빛은 여기에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많은 것들에 돌려져서 여러 층의 베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신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근거를 갖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들은 어두워지고 눈멀고 딱딱해져서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들어도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계시가 필요합니까? 주님은 다소의 사울을 매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사울을 땅에 엎드러지게 하셨고 그때 그로하여금 모든 베일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사울은 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나사렛 사람 예수는 끝났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났고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두꺼운 베일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다소의 사울 안으로 비추어 들어왔고 그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보려면 우리의 베일들, 즉 우리의 관념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는 마음이 주께 향할 때 수건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향할수록 당신의 생활과 존재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차지하는 그 근거는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하늘의 빛의 비추임 아래 있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인격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 계시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베일들이 벗겨지기 시작할 때 빛이 내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빛은 거듭하여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에게는 계시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베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그에게 향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바울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에 대한 계시와 나타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적 계시. 뿐만 아니라 이 계시는 내적 계시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밖에 물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내적으로는 보았습니다. 나는 이 살아있는 인격에 대한 내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내적 계시는 우리의 밝아진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들, 즉 생각 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 안의 관념들을 고집한다면 계시가 우리의 영 안에 있어도 가려진 생각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해방되고 투명하게 되려면 우리의 관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비출 때 이 비춤이 우리의 투명한 생각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적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관적인 계시. 그리스도의 내적 계시는 주관적입니다. 이것은 소위 오순절 운동 안의 계시들처럼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방의 어떤 특별한 구석에서 밝은 빛을 보았다고 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그런 밖의 성질을 띈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영에 의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주관적인 계시는 그 영에 의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둘 다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거룩한 그 영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관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이켜야 하고 그분 자신 외에 어떤 것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즉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영이 빛을 비추고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입니다. 말씀,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의 구절들을 기도로 읽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고 이 살아있는 인격에 대한 주관적인 계시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에만 관계됩니다. 그러한 계시를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념들을 내려놓기를 배우고 마음을 주께 향하고 우리의 영에 주의하고 바울의 글들의 구절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은 비출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주관적인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더 많은 계시를 받을수록 그는 더욱더 우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살면 살수록 그는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음의 유일하고도 중심적인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한 과정을 거친 생명 주는 영으로 실제화된 만유를 포함한 땅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념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주께 향하고 영에 주의하고 말씀에 시간을 쓴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고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는 우리에게 더 큰 누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살아있는 인격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에 대한 내적 계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관념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주께 향하여 계시를 받기를 실행합시다. 내적이고 주관적이고 영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관념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주께 향하고 우리가 주님 외에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그분만을 위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에 주의하고 말씀에 시간을 쓴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인격이 우리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점점 더 누리게 될 것이고 그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바울의 부담과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충만히 받는 위치에 도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우리가 계속해서 마녀를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